샬롬. 사랑하는 독립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번 주 수요일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미국에 비를, 눈을 동반한 이 겨울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죠. 건강에 유의하셨기를 또 바라고요. 또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나가셨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거의 한 3, 4일 거의 주말까지도요, 예사롭지 않은 추위가 올 것이라고 기상 전망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이 코로나 또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예배 드리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모양들, 의미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매번 깨닫게 될 때마다 그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종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잔치로 저희들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피어나는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내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조심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9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소절씩 봉독드린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투데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예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죠. 이 사람들의 명부를 보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깨우뚱합니다. 염라대왕이 이 세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사람을 잘못 보고 데려왔구나. 야,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들은 이미 장례를 지내서 돌아갈 몸도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주겠다. 하나 더 너희에게 미안하니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은지 각각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세상에 살 때 돈이 너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이 되었으니 다음 생에는 돈이 많은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말했죠.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은 그 사람은 약속대로 다음 생에서는 큰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저는 세상에서 권력만 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도 그가 바라는 대로 온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아주 큰 권력을 갖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염라대왕이 세 번째 남자에게도 묻습니다. 어디 말해봐. 너의 다음 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 저는 많은 돈도 필요 없고요. 커다란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아들, 딸 낳고 근심 없고 아픈 데 없이 무병장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대뜸 호통을 칩니다. 예끼도 막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을 하죠. 예루살렘의 성과 가옥,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본문 4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말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잘 정착을 하고 살으라는 말씀이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할 그 성읍이 계속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를 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벨론이 평안을 해야 너희도 평안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셨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말씀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고 장가를 가고 딸을 낳고 아들도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아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면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민된 도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든지 뭘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포자기를 하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쉽게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요.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바벨론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된 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지금 오늘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하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지금 오늘 충실하게 살아내고 나면 그리고 70년이 다 차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오늘의 의미를 부정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그때 70년이 다 지난 날에도 저희들은 결코 소망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70년이 다 찼을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에 반문하실 분 계시나요?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자세이고 또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영 제국의 번영이 천년간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말할 것이다. 지금 이때가 결정의 시기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산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산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을 보려면 그 사람의 하루를,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이 천년의 시작이고요. 지금 오늘의 결정이 천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부터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달려보고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였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달려가다, 달려가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달려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어야 해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부정적으로 살면은요, 내일이 부정적으로 돼요. 오늘 긍정적으로 살면 내일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내일이 가난하게 되죠. 오늘 부지런히 살면 내일이 부요하게 됩니다. 오늘이 내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쉬운 이론, 아니죠. 이 이론이 아니라 진리를 왜 매번 우리는 잊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가 실제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풀무불의 뜻 알고 계시나요? 이 풀무불은 풀무라는 바람을 불게 되는 기구를 사용해서 불의 활동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용광로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명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소를 받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백성들을 하만의 계략에서 구해냈죠. 모르드개는 문지기로에다가 역적의 모의를 왕에게 고하고 왕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얻어 관원으로 일하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을 증축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너무 많아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오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요. 지금 오늘 충실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결국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그들의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에게 약간 피하고도 싶었고 문제를 대두시키기조차 껄끄러운 그런 문제들을 꺼내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인생의 앞으로의 방향과 또 현재 내 라이프의 성취감을 재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했다였습니다. 잘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서정윤님의 홀로서기 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나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살면서 이 의미를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굳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힘들면 그게 나의 인생이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서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었지? 굳이 나누자면 한 50대 50이었나? 아니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난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어버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결론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궁금하지 않았던 질문과 바람이 또 마음속에 드는 순간에 차에서 내리게 됐어요. 그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더불어 저 또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오늘이 어제를 빛나게 한다. 그리고 오늘이 내일을 밝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3년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이고 모여서 2023년도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내 인생이 될 것이고 인생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빛나게 또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서요. 어제의 일이 빛나고 내일의 일이 밝게 빛나는 복된 KIPC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허락하시